오늘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신약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스데반을 생각하면 뭔지 몰라도 참 위대한 신앙인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의미가 있어요. 스데반,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에서 제 이름도 영어 이름이 스티브라는 이름도 왔고, 스테반의 여성혁은 이제 스테파니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스테반, 스티브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이름, 스테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왕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관 또는 면류관, 승리한 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 crowned one, 이 위대한 왕관을 받은 자로서의 이 스테반. 근데 실제로 그가 이 순교의 아픈 경험을 통과하고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좀 방향을 이렇게 잡았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스데반의 어떤 경건이나 개인의 헌신에 집중하지 말아야 되겠다. 스데반의 죽음은, 스데반의 섬김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경건에 대한 것이 사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긴 좀 박하긴 하지만 그것 이상의 것이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쭉 전개되는 사실은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교회에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교회와 함께 역사할 때 사도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거든요. 그때의 백성들은 사도들을 향하여 주목하죠. 근데 사도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3장에도 나오고 그 이후에 뒤에도 나오고,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뭐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불구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 자신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뭐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달려왔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한 거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소위 슈퍼 크리스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감히 노력해 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정말 믿음에 경건한 자들이라면 끊임없이 하는 말은 뭐냐면 It's not about us.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의 그 메인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데반의 증언과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선교적 고난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스데반의 사역은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지금 메인의 아이디어가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머리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용이 오늘 좀 많아가지고 설교가 길게 갈 거는 아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딱 여러분께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나누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 장면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걸 좀 보면 돼요, 우리가. 자, 첫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속에 그리스도가 나온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해왔지만 또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게 참 은혜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읽을 때마다 왜 설교를 이렇게 했지? 제가 그랬어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길고 지루한 설교를 지금 그를 죽이고 싶어서 이를 박박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했다는 게 참 놀랍다. 지난주에 제가 베드로의 설교 세 편을 여러분에게 언급했잖아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근데 어떤 베드로의 설교보다, 어떤 바울의 설교보다 사도행전에 제일 길게 기록된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도대체 왜? 왜 이렇게 길게? 여러분, 뭐 오늘 같으면 뭐 설교를 길게 기록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게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종이도 넉넉하고 뭐 쓴다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뭐 칼앤페이스트를 해도 되고 뭐 월 프로세스에 열심히 쓰고 좀 잘못되면 그냥 지웠다 다시 쓰고 쉽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는요, 이 가죽 종이에다가 썼을 텐데 이 파르치멘트라는 건 너무 값비싼 거라서 한 부분도 허비할 수가 없어요. 이 펜을 가지고 가죽에다가 잉크를 찍어가지고 쓰는데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도 안 해요. 대부분 다 대문자로 또박또박 종이 끝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도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메꿔서 써나갑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값비싼 작업이거든요. 아, 도대체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긴 해봐야 돼요. 제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 이게 지금 스데반이 굉장히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고 있구나. 대단한 트랜지션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가 앞부분에 나와 있다면 스데반을 통해서 뭔가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베드로의 사역에서 사울 또는 바울의 사역으로 트랜지션 되고 뭐 곧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힌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설교가 워낙 길다 보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할 때 이것을 하루에 하지 않고 잘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잘라서 하니까 더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돼요. 결국은 사도행전, 이 스데반의 설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논쟁이 사실상 6장 9절 이후에 이미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논쟁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논쟁을 하는 가운데 스데반을 이제 끌고 갑니다. 공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그 당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이 카운셀의 법정에 그를 끌고 가서 이렇게 그를 이 어큐즈 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런 죄를 씌웁니다. 뭐냐면 13절에 보면 6장 13절에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율법은 모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소위 제2 성전 유대주의, 그러니까 이 1세기에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중심은 성전과 율법입니다, 당연히. 예?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지켰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데 뭔지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오신과 함께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관심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해야 되냐면 문제는 율법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성전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인 요셉 얘기까지 쫙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 말까지 넣어야 돼? 근데 왜 이런 말을 다 썼을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뭐냐면 스데반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른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이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이 아닌 완전히 이상한 종교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스데반도 더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아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된, 또 내가 증거하고 있는 이 신앙은 바로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나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스토리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왜냐하면 모세의 이 출애굽 사건은 모세 시대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그들이 하나의 백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이 모세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었던 일이다. 결국 모세는 무엇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서 그를 부른 것이고, 그것과 연결되는 곳에 모세의 너무 중요한 공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이고, 아울러 뭘 했죠? 저들에게 성막을 줬어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늘 성전, 하늘 성소를 본따서 만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고,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희생 제물을 동원하는 이 율법의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도덕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자 했던 이 모든 것을 모세가 한 겁니다, 사실은. 자, 이 성막이 이어져서 나중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역할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성전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래시기 전에 증인들이 나와서 했던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스데반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라고 설교하려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들었을 때 저들의 마음이 너무 바들대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뭐냐면은, 자, 그래, 율법이 너희에게 주어졌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있느냐? 너희 조상 중에 율법을 따라 산 사람이 있느냐? 자, 성막을 지어줬어. 그래, 성전이 지어졌어. 그러나 그 성막과 성전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이 있느냐? 아모스의 예언과 아모스의 말과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갭이 커. 너희가 말하는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오는 자들도 하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아니야. 그것 갖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이상하게도요,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은 이런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경배했던 게 뭔지 아시죠? 바로 황금 송아지입니다. 그걸 만들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거기서 끝났나요?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대로 그 이후에 수많은 신들, 이방의 신들을 데려다가 희생과 제물을 드렸던 바로 이 너무나 삐뚤어진 역사, 이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어. 그거 갖고는 안 돼. 너희가 결국은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다. 왜? 그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했냐?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고, 그 선지자는 장차 오실 자 바로 의인이 오셔서 삐뚤어진 너희들의 모습을 바로잡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마지막에는 의인 그분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죽였어요. 7장 5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역사가 지나와서 이제 너희의 턴인데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주었다. 누구에게? 로마 병장들에게. 로마에게. 로마 권력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살해한 자가 되었다.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고 결국은 성전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올 하나님이 내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려고 했던 그 모세의 말들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It's about Jesus. 근데 그를 너희가 죽였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쭉 훑어줬죠. 예? 게을러서 구약 성경 읽고 싶지 않은 분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몇 번 읽어보세요. 쭉 훑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 포컬 포인트, 초점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그리스도 지향적 설교가 됐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일단요.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눈을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그의 눈을 집중해서. 자, 이게 어디 지금 나옵니까? 자, 55절 보세요.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 죽는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은 사람들을 향하지도 않았고 저들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 마지막 스데반이 한 말을 보면 마치 화가 나서 한 얘기 같지만 설교를 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6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봤고요. 뿐만 아니라 그를 증거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되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고난받으신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습니다. Cry out.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라고 부르짖고 죽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으실 것 같아요? 이 순간이 만약에 온다면 누굴 부를 것 같아요? 엄마! 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예. 뭔가 분가를 부르겠죠. 뭐, 야, 이 XX야! 이러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정말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주 예수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갈 수 있을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십자가상의 그리스도 예수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주 예수야!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가지 말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에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여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I commit my spirit into your hands.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They do not know what they do. 와, 이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스데반이 죽는 순간까지 막 폼재면서 마지막까지 멋있게 드라마를 지금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에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스데반이 그렇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 순간에 그는 개인의 경건과 믿음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라기보다 지금 뭔가 여기에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 결국 그리스도 예수가 초점을 초점이 되어주고 계신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을까 보니까요, 5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했다는 말은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를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이루고 계시잖아요. 스데반은 여기에 성령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지배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재현되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보이죠.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스데반의 어떤 경건이나 그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줄이고 예수님 얘기를 더 많이 하면 이건 마치 스데반을 좀 이렇게 축소시키고 그가 좀 못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영웅의 죽음을 죽었다고 해도 그 영웅의 죽음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영웅들의 삶과 죽음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인생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스데반은요, 멋지게 단장된 섬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섬도 보면, 아름다운 섬들을 보면 기억에 남을 때가 있어요. 또 여행 가면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스데반은 섬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대단한 대륙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위대한 대륙의 한 부분을 장식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보면 더 큰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스데반의 삶과 그의 죽음이 훨씬 더 의미를 갖게 됐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휩쓸리게 되었다. 훨씬 더 위대하다. 나의 인생이 스데반같이 영구히 기록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오늘 이 순간 예배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계되어 있다면 그 의미는 영원하다.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런 고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바울사도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언급한 건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처음엔 좀 안 됐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괴로움이 교회를 위한 것, 또 교회의 일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기뻐한다.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니,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자랐단 얘기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 모자랐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더 고난을 더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고난은요, 대속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그가 당하신 모든 고난은 완전히 충족됐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우리가 구속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더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 그런 고난을 요청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미 already done. 예수님은 완벽하게 고난을 채우셨고 그 고난에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일까? 이것은 대속적 고난이 아니라 뭐 교회적이라고 말해도 되고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적 고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선교적 고난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완벽하게 채워질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주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통하여 믿을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오니 그들을 대령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면, 예수님의 모든 일이 끝났다면 우리 그냥 가면 돼요. 여기서 접으면 돼요. 뭐하러 더 가요? 우리가 인생에 무슨 재미를 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억울하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어느덧 그 나이가 됐나 봐요. 더 재미 볼 게 별로 없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좋아요. 오셔서 그냥 다 끝내면. 고생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마음의 고통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성도님들의 고통과 고난을 볼 때마다 너무 지긋지긋해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우리 여기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 왜 여기 있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대요.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예요. 이걸 보세요. 제가 여기 서 있죠. 저의 몸이 이렇게 멋진 몸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제일 큰 머리입니다. 제 머리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어느 졸업식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졸업식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이제 이 졸업 모자를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이즈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 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사이즈가 어딨냐고. 어제 저는 머리가 커요. 어쨌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이 머리가 뭐냐? 이 머리, 왜 예수님을 머리라 그러냐면은 머리가 이끄는 대로 몸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드십이라는 것은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 영도자, 헤드입니다. 헤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풍토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문화의 변천을 따라가고 그러면 그냥 문화 집단이에요. 아니면 뭐 기껏해야 정치 집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교회예요. 예, 네,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고 우기는 데가 진짜 많아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되게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왜곡돼 있는데, 자기 생각들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야. 두 번째 뭐냐면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몸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기적인 생명이 흘러요. 어떻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으신 그리스도 머리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흘러내려요. 몸까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교회는 지금도 그 성령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자꾸 뭐 새롭게 받고가 아니라 성령이 계셔요. 우리의 문제는 회개하고 성령께 충만함으로 받는 게 문제인 거지. 자꾸만 이상한 걸 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와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돼 있어요. C.S. 루이스 우리 공부했죠. 바이오스라는 생명이 아니라 조에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이 끝나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스데반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재현된 것이고 적어도 선교학적으로죠. 이게 대속적 죽음이 아니라 그런 죽음 속에 스데반은 교회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고난을. 근데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왜? 그리스도가 머리고 스데반이 몸의 일부니까. 근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바로 이 사역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멤버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이게 바뀌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아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포인트니까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사역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되게 독특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섰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도 고백했잖아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근데 앉았다가 여기는 섰다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일까? 제가 들은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서 계시다. 사랑하는 지금 스데반이 막 이 고통을 견디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막 앵셔스 해가지고 서 계시다. 어쩔 줄 모르고.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와서 다요. 예,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가만 앉아서 그래 자리나 보자 이게 아니라 막 어쩔 줄 몰라 하신다. 뭐 해석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쓰셔가지고 곧 그에게 올 이 스데반의 영혼을 이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 예. 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겠냐면, 그것보다는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일하시는 그리스도.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세요. 6일에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의 개념은 멈춘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에도 이사야 66장을 인용하면서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게 우리가 첫사랑반에서 한 얘기죠. 이 안식, 하나님의 좌정하심. 보좌의 개념은 다스림의 개념이고, 좌정의 개념이라면, 완성의 개념이라면, 이 서 있다라는 느낌은 마치 6일의 창조 또는 그 이후에 벌어져야 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구속의 역사,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일하신다. He's working right now.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스데반의 고난과 죽음으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8장 1절이에요. 8장 1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러분 되게 익숙하죠? 왜요? 앞에서 봤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억하시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는 다 채웠어요 이미. 그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전제, 다시 말해서 피의 제물을 드린 것이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증인이 돼줄래? 내 증인이 되면 어떨까? 그런 말이 아니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예언. 명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저는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되리라! 그러면 되면 좋겠는데 안 돼요. 또 명령도 잘 못해요. 저는 그냥 부탁만 할 뿐이에요. 해주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도 부탁밖에 못해요. 야, 나 공항에 좀 데려다 줄래? I'm busy. 그러면 끝이에요. 부탁밖에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고 가세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곧 땅끝까지.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인데요. 사울이 곧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의 이름이 여기에 몇 번씩이나 등장하고 계속 언급되고, 그 이유가 뭐죠? 사울을 너무나 중요한 다음 타자로 그리스도께서 프랩핑하고 계신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스데반이 보았던 영광의 그리스도를 사울이 구장에 만납니다. 그리고 구장에 만난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질문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주님은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쳤을 때 네가 나를 돌로 쳤느니라. 네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갔을 때 너는 나를 잡아갔느니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나중에 김세윤 박사님이란 분이 이걸 가지고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걸 썼어요. 논문으로. 그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도 이방인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끝이 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 두셨어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현재 교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 아마 대다수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생존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 삶 자체에 관심을 너무 많이 두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삶이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스데반의 스토리가 과연 무슨 감동이 될까? 여러분 우리는 다 뭘 원하냐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고요. 인생이 괴로워요. 여러분 이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은요. 너희가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을 받는데요. 여러분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아, 물론 좋은 일도 많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고통, 고난은 끊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저 고지를 점령하면 끝날까? 안 해요. 계속이에요. 예? 아이들 키우고 나면 또 부모님 케어해야 되고 부모님 케어해서 아쉽고 슬프지만 평생 다 사시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부모님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그때는 내가 죽을 차례예요. 이게 인생이 계속 가요. 이게 끝이 없어요. 고난이에요. 그냥 고난의 행군이에요. 이런 말을 여기 적용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고난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순간에 뭔가 바뀔 것 같은데 이제 대다수의 경우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만들어 볼까? 자꾸만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조금 감춰 보려고 이 고난을 좀 극복해 보려고 이 고난을 좀 이겨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돈도 좀 더 벌어보고 여행도 좀 더 많이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면 이 고난을 좀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주께서 주시는 거 즐기세요. 여러분 은혜 주시는 대로 나누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생존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오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인들이 우리의 신앙을요 우리의 생을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앙을 써요. 목적은 삶이에요. 신앙은 방편이에요.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요거 빨리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시고 주님 이 사업을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든 것을 좀 극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신앙을 끌어다 쓰고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니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기도가 힘들고 답답하고 왜냐하면 인생이 끝이 안 나니까 하나 넘었는데 또 넘을 산이 열 개나 더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바꿔야 돼. 뭘 바꿔야 돼? 이거 갖고 일주일 고민했어요. 제 삶 속에. 뭐 바꿔야 돼? 신앙이 나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내 삶을 끌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가야지 인생이 되는 거지. 그래야 나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스도를 내 삶에 끌어들여서 나를 시종 들려고 하는 순간 절대로 끝이 안 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병들면은 병든 대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도구로 내가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어갈까? 아니 연로하신 부모님들 섬긴 일이 어렵죠. 여기 뭐 다 이미 다 부모 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여전히 부모 섬기시고 어려워. 저도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눌려요 자꾸만. 혼자 계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애를 써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확신은 뭐냐면요, 저보다 우리 아버지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보다 우리 자녀들을 훨씬 더 사랑하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힘들죠?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어떨 때는 마음도 망가지고 생각도 망가지고 그러나 그 어떤 의미에서는 비참하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면 내가 그분들을 섬기는 그 일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언젠가 주께서 내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죠. 이것만 제대로 잡히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물론 힘들죠.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을 어찌 우리가 쉽게 여기겠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라이프가 역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이면 스데반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자도 아니고 그저 교회에서 돈 모금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만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가 나서서 설교까지 하고 난리야? 왜 스데반이냐 하필이죠. 하필이면 왜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도 아니고 사실은 프로페셔널 선교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말 그대로 제일 아름다운 거죠. 성도예요. 스데반은 성도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순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순교는 선택이 아니야. 순교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자기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주께서 가라는 곳에 있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중요한 시간에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휘어잡으셔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